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옥에 갇혀보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당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 아이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하지만 어른이 돼봐선 알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을 좀 하지 못한 때가 언제 있었을까? 어린 시절 말고. 그나마 좀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게 그냥 군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정해진 규칙과 규율과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좀 군대라는 곳이 좀 그런 느낌? 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집에 가고 싶다고 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름이 되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여름만 되면 꼭 정해진 훈련이 있었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 그 높은 산, 강원도의 산이 되게 이제 높잖아요. 높은 만큼 계곡이 좋아요. 왜냐면 높으니까 계곡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무더운 여름날 군장이나 박격포를 메고 진짜 죽을 똥 살 똥 올라가고 있으면 어디선가 윤재 같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계곡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놀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고 나도 좀 저 놀고 싶다고 군장 내팽겨 치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대열을 이탈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여러분,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그냥 내가 계속 버리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일들이 좋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자유와 방종의 차이 아니겠어요? 자유와 방종의 가장 큰 차이는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자유고, 방종은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방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인정하는 것은 그 자유가 무한대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경계선 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면 온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혼돈의 그 자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이라는 말을 써서 구분을 시켜놔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주신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진짜 무한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가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바운더리를 쳐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러면 네가 진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계선을 쳐주셨어요. 그 경계선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돼요. 하지만 그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리고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제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놓으셨는데 그걸 넘어가겠다는 것은 그냥 내가 창조주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다는 거고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택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이 경계선을 넘는 일이 됩니다. 이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 안에는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쳐놓으신 경계선 안에서의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넘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뭐 요즘 많은 이슈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동성을 보면서 야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꼭 그런 것 같네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 쟤 진짜 너무 좋다. 또 유독 뭐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여자아이들이 있잖아요. 유독 남자애들 중에도 뭐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참 괜찮다,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안에 생각을 누가 들어와서 제한시키겠어요? 아무도 제한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맞다라고 결정하고 그래서 실행을 옮기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뭐하고 있냐면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한몸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넘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계선이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가 무너진 결과로 내가 이 경계선을 어디까지 넘어가야 되는지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그걸 인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신 것처럼 라고 말을 하는 게 요즘의 세상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자를 여자로, 남자를 남자로 대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것이 마치 부부처럼 연을 맺으라고 하신 적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남자를 여자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경계선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시되니까 이제는 그걸 마음껏 넘어가고 그것이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보장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훨씬 더 깊어질 거고 훨씬 더 다양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말씀의 마지막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뭐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경계선을 쳐놓고 내가 세워놓은 경계선이 맞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는 삶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인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자유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형제 모임 할 때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참 많은 이야기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왜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에 앉았으면 죄를 선택할 일도 없고 뭐 그랬을 텐데 왜 굳이 졌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 들어가면 정확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자유의지,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한 걸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한 걸 선택할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다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걷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이 뭐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늘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택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계신 건 맞지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계신데 여전히 하나님 결정권을 다시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 이거 무조건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선택하라고 다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건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건지 세상의 가치대로 할 건지 다시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주님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죠 라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분별해라.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경계선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것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세상에 아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뭐 귀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가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진리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가치와 생각과 진리들이 이 세상 안에는 같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특별히 지금 요한 1서를 받고 있는 원독자들의 상황,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이 세상에 왔다. 이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 속에 어떤 가르침, 어떤 거짓 진리가 있냐? 예수님이 성육신, 그러니까 몸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진리가 굉장히 강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와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만한 문제로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고 신비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인하는 모든 사상과 생각과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뭐 적그리스도 뭐 일루미마탄가 뭐 이런 거 해서 뭐 그게 적그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상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인간으로서 대신해서 죽은 것도 이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구원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세상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진리와 생각들이 가르침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엉뚱하게 이제 잘 믿던 사람들까지도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사상의 주된 이야기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지역의 문화 안에 뭐 여러분 아시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기억하세요? 저기 하늘에 진짜 이데아,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은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래서 쭉 가르기 시작을 하죠. 이 플라톤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의 선생님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돼요. 그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전체를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 그리고 이 당시 사상 안에는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사상이 기독교와 짬뽕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영지주의는 이제 천국에 가야 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아주 신비로운 놀라운 지식을 알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육체, 이 물질 세계. 왜냐하면 물질 세계는 뭐니까? 모형이니까, 그림자니까 쓸모없다,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육체를 그 더러운 거를 입고 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사상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1세기, 2세기에 걸쳐서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요. 이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갖고 있어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상 거는 속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거룩한 거지만 세상 일은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세상이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는. 그래서 하나님 건 굉장히 하지만 이 세상에는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단지 이 시대의 이야기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생각들과 말들과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단어로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이룰이라고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주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뭐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걸 얘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뭐 주식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 있을까 스포츠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 세상에 속한 걸까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일요일과 주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듣고 있는 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말과 생각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우리에겐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해라? 분별해야 한다. 네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건지, 내가 어떤 말을 할 건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서 이것을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으로 경계선을 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도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준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건지 세상에 속한 건지 분별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아 그렇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겠어? 아닐 거야.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왜곡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그것을 찾고자 애쓰는 삶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애써 찾아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거짓된 진리가 내 안에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자유를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우린 자유자가 됐잖아요. 종의 멍에를 이제는 더 이상 매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자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다시 종의 멍에를 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 걸 분별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완벽하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결정할 수 있는 수많은 기준들 속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지를 분별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아닌 것처럼 덮어놓고 그런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예, 돈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인 거죠. 하지만 주님이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정직한 고백이어야 하는 거죠. 나는 돈 없어도 괜찮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안에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생각과 기준이 절대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속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애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과 주의 성령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손에 쥐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특별히 공산국가 같은 곳이나 모슬렘 지역에는 그 성경이 들어가려면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어요. 왜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손에 쥐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게 뭐 그냥 뭐 너무 이제 너무 그냥 너무 있으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서까지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왜 이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없을까? 성경, 이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록된 말씀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없으니까 보여서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알아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기록된 말씀, 내가 눈만 떠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고요.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믿는데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할까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이 무엇인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걸 갖고 뭐 해라? 세상을 분별해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누가 쪽집게 강사가 와서 요거 요거 요거는 그거고요 저거 저거 저거는 아니에요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만약에 모르겠어요 주님 안에 갔을 때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럼요 목사님 이거 안 가르쳐줬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왔어? 누가 안 가르쳐주던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손에는 기록된 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읽을 수 있는 자유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성경 못 보게 하시는 분 계세요? 주의 말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통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주의 기록된 말씀 이것이 진리다라고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말씀 갖고 잣대를 대보라는 거죠.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세상을. 그래서 뭐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속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한글인데. 분명히 한글인데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 누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 원저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잘되길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좋아요.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는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도록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도록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의 잣대로 봐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 분별력도 없고 주의 말씀의 진리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혼돈이. 그렇기 때문에 늘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뭐 믿기는 하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삶에는 훨씬 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우리 스스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건지 하나님의 건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것을 거절하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것이 왜곡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그 삶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내 안에 드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정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분별해보고 잣대를 대보고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 주님은 분명히 이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구나.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당장 주님의 뜻대로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주님도 아시죠. 하지만 무엇이 진짠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주님도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네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겼고 얼마나 크신 분이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우리 삶의 분별하는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이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별력이 없을 땐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더커 보이고 세상이 이길 것 같고, 그런데 분별을 하면 할수록 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분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